책 읽기 20분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치학을 읽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정치학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5장 정치제도의 기원 이 부분이 분량도 많고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6장은 인종과 재분배인데 인종과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는 뭐 흑인, 백인 또는 유럽처럼 아주 복잡한 플랑드르계 복지국가, 뭐 벨기에 이런 데서 말이죠. 왈로니아계 주민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6장을 읽으면서는 그런가 보다 사실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올해 읽을 책 중에 하나인 엑소더스, 이제 이주 노동자 이런 사람을 다룬 그 책, 그게 이제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제도의 기원 이 부분이 예, 이 복지국가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왜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그런 것은 소득 재분배 정책 즉 여러 가지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제도 또는 세워진 제도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세워졌는가? 바로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적 형성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5장 정치제도의 기원입니다. 정치제도의 기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정치적 제도들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 요 세 개가 크게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미국엔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다. 미국은 예외다. 미국 예외주의에 해당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어디 있는가, 역사적인 이유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제5장이 분량의 5장에서도 이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론하고 비례대표제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과 결론, 이렇게 제5장을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꼼꼼하게 읽는다는 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처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귀로 들은 다음에 읽어보면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걸 좀 더 잘 알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161페이지 서론을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왜 미국은 유럽과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 물음은 미국과 유럽에게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의 민주국가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에게도 물어볼 수 있죠. 왜 일본은 저런 민주주의 국가, 정치 제도를 갖게 되었을까? 일본의 정치 제도 그러면 글쎄요. 냉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할 게 없어요. 네. 제도적인 차이가 어떤 개선이, 개혁이 뭐 이런 정치 민주정을 주민의 삶에 주민의 또는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죠. 미국과 유럽은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럽과 미국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역사를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겉보기에는 항구적일 것 같은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온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점진적으로 발달해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들, 네, 결정적인 순간들의 그 근원적인 힘을 반영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221페이지에 보면은 이 챕터 5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도가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보다 근원적인 힘. 이 힘을 보다 근원적인 힘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궁리해 봐야 합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든 제도를 바꿔내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궁리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보다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무력이죠. 꼭 총과 칼을 쓰고 뭐 폭력 시위를 하는 것만이 무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결집된 힘,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힘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뚜렷한 이념을 갖고 있는지, 즉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 정체성을 남에게 각인시키고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근원적인 힘을 모아내는 그 과정과 그 절차, 그것을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이런 것은 다른 책에서 읽어보기로 하고, 제도가 사실은 점진적으로 발달해온다. 그런데 제도가 점진적으로라도 발달하려면 그 제도를 바꾸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를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 거의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미국 제도의 안정성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개 현재의 제도적 질서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 즉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유럽보다 안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안정적이니까 잘 먹힌다라고 하는 편견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안정적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1789년 이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몇 가지 있었죠. 그 하나가 1800년에서 1835년 사이에 대법원이 강력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 남북전쟁 기간과 1960년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력 재분계가 발생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 참정권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굉장히 크긴 해요. 굉장히 큰데, 그렇지만 유럽이 겪은 변화와 비교하면 미국의 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다. 특히나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럽의 제도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연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789년 미국 헌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 그때만 해도 미국의 헌법은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저자들은 제임스 메디슨, 즉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임스 메디슨이 오늘날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 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이 제정한 헌법을 잘 지키고 인정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루이 14세나 또는 메테르니히 또는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유럽에 나타난다면 자신들이 살던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에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르게 얘기해보면 16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도가 유럽 대륙의 제도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은 유럽이 훨씬 더 그런 것이 강하죠. 즉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유럽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유럽의 민주주의, 오늘날 유럽의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이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제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죠.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것. 그것을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비례대표제가 인기를 얻는데 실패했느냐. 168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첫째, 대다수 백인 토박이 미국인들은 새로운 이민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유리한 그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탈가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둘째, 미국에서는 보수주의 정치 세력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비례대표제 같은 정도의 개혁은 성사되기 어려웠다. 아, 미국은 혁신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건 기업 이런 데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정치 제도는 보수주의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유럽은 그런 비례대표제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여러 가지로 도입되게 되는 거죠. 172페이지에 보면 1917년과 1920년 사이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의 이런 현재의 정치 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20세기의 산물입니다. 유럽이 민주정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데 그럼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계산을 하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상 제도로서의 민주정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1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때문에 우파와 군부의 힘이 크게 약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좌파가 강해질 수 있었다. 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 이전에는 우파와 군부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챕터 5의 결론에서 근원적인 힘이라고 말할 때 그 근원적인 힘의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을 꼭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제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유럽에서 헌법들이 어떤 측면에서 개정되어 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비례대표제는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정책이었다. 네. 대표는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정책이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정책을 내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유럽의 보수파 또는 우파 그리고 그 세력을 뒷받침하던 군부 세력이 힘을 잃어야만 가능한데 군부 세력이 힘을 잃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도 군부 독재가 끝나고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아직까지도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이 낙인을 찍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세력을 잃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죠. 당장에 1987년부터 계산해도 30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빨갱이라 그러면 뭐 종북 이런 말하고도 연결되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고 그런 체제 경쟁의 그 뭐 벼랑 끝 전술로서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했죠.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핵마저도 해결을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 찍는 것 이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멀지 않았죠. 예. 그리고 둘째, 참정권 개혁과 비례대표제 도입은 일반적으로 법과 질서가 와해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네. 법과 질서가 와해된 상황.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파가 힘을 잃고 그 우파를 뒷받침하던 군부도 힘을 잃은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사회가 혼란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는 다 정신이 없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때 사회를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진보적인 요소들이 이때 도입되어서 입법되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을 잘 찾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탁월한 정치가가 해야 하는 일이죠. 탁월한 정치가가. 그리고 셋째, 시일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헌법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헌법처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한 번 이런 제도가 채택되면 제도를 되돌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도를 되돌리기가 어렵다. 아, 여기 지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왔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에서도 군부 독재가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그럴 차이 없어요. 근데 뒤늦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180페이지 나온 것처럼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추된 힘은 이들 나라들을 민주주의 힘은 유럽에 더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통합하려는 욕구였다. 이러한 통합 욕구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는 유럽 민주주의의 지배적인 형태를 채택하는 건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민주주의는 이제 전염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잘 전염되는 건 아니죠. 한국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제 채택되어 왔습니다만은 한국의 독특한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그것을 또 헌법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것이 그런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시기가 되죠. 그런데 그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 힘의 공백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제5장에서 5장 정치제도의 기원에서 유럽에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역사적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미국의 대법원 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